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다시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어느 시점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 재개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은 만남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와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회담했고 이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 우선을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최근 담화를 통해 이달 하순경에 미국 주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고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테고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 현장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예상되는 시점이라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74차 유엔총회의 공식 회기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이고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고위급 토의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기간에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일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앞서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장한 북한의 고속정이 지난달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침범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확인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3일 일본 EEZ 내 대화태 어장 서쪽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던 일본 수산청 선박에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의 고속정이 접근했다고 오늘자에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주변에 일본과 북한 어선이 여러 척 있었다고 전하면서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계속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산청이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고속정은 다음 날에도 이 해역에서 해안보안청 순시선에 발견됐습니다. 이때 두 선박의 거리가 30m 정도까지 근접한 상태에서 북한 측은 일본 순시선에 소총을 겨누고 영상도 촬영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특히 북한 고속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위장무늬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거 관방장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북한과 관련된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 루트로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지난 2017년 이후 북한 어선이 자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토 다쿠 일본 수산청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해상보안청과 공조해 이 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15명을 추려 현재 인선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아마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할 것이라는 관측은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환상적인 인물이라면서도 그와 함께 다른 누군가가 함께 일하는 방안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CNN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 직무까지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정 완전 타결이 아닌 중간 수준의 잠정 합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집권 공화당 연찬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분석가들이 잠정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말하자면 쉬운 일부만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9월 하순 협상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발표할 일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 총회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비핵화 협상,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서 북부 지방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9월 하순 만남 제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발표할 일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는 대통령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밝힌 이달 하순 미북 협상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for North Korea to be denuclearized final and fully is very.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북한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 복귀를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이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는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북한과 직접 협상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negotiations or discussions or any parameters that we would have that might be new or different with the North Koreans.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와 관련해 새롭거나 다른 것은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북한과 직접 다룰 사안이라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폼페오 장관과 실무협상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e American people can remain confident that Secretary Pompeo and Steve Biegun will continue to execute the president's desires and negotiations.
미국민들은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희망과 협상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데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united in sending the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provocations like the missile launches are not helpful.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같은 도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고 보자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At some point, yes, he will. Certainly, they want to meet. They'd like to meet. I think it's something that will happe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세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비판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방식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접근 방식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o say that we're going to basically handle North Korea the way we handled Gaddafi, I would think would be pretty offensive to the North Koreans.
국가 원수였던 무아마르 가다피가 반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이한 리비아의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발언 자체가 북한 정권에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한 볼튼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1년도 넘게 지난 리비아 모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은 지난 과정들에 대한 결과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과 리비아 모델을 동시에 비판한 건 다분히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북 협상을 이어가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Well, I think yes. I think almost every time that President Trump speaks about North Korea, he is trying to protect his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볼튼 전 보좌관을 계속 비난해온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빌미를 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 비판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비아식 핵법은 북한에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처음부터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는 시설의 규모 면에서 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용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제재 완화보다는 볼튼 전 보좌관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 이행 요구 조건을 완화하도록 밀어붙이면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북한에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구축한 북한과의 외교 활동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임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그에 대한 경질 이유로 들면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피 정권의 몰락은 독재 체제에 맞선 봉기 때문이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자발적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전격 선언합니다. 워싱턴에선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거의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다피의 선언을 확인했습니다.
Today in Tripoli, the leader of Libya, Colonel Muammar al-Gaddafi, publicly confirmed his commitment to disclose and dismantle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 his country.
반미 강경 노선을 유지하던 가다피 정권이 비핵화 합의로 돌아선 배경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식량난 등 경제가 바닥을 친 것, 그리고 같은 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보며 체제 생존이 우선이란 전략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리비아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보상 합의에 따라 서로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했습니다. 비핵화 선언 두 달 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미국 이익대표부가 설치됐고 한 달 뒤인 2004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방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됐고 리비아 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25톤에 달하는 리비아의 핵 관련 장비와 물질, 자료들은 미 테네시주 오크리즈 연구소로 옮겨졌고 미국과 유럽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10월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의 핵폐기 완료를 선언했고 2006년 5월 국교 정상화가 이뤄져 트리폴리의 미국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리비아를 25년 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양국의 모든 합의는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양국 고위 관리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비아는 국제 무대에 빠르게 편입됐고 해외 투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다피 원수는 이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5년여 만인 2011년 10월 민중 봉기와 내전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으며 42년간 지속된 그의 철권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리비아 국민의 길고 고통스러운 장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government of Libya announced the death of Muammar Gaddafi. This marks the end of a long and painful chapter for the people of Libya.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 국민이 독재자의 죽음으로 새롭고 민주적인 리비아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날은 리비아 역사의 중대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가다피의 비핵화 결단이 정권 붕괴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가다피 정권의 붕괴는 장기간의 독재 체제의 염증을 느낀 국내 민주화 봉기 때문이지 핵폐기와 연관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아랍 독재 정권들의 폭정과 부패, 극심한 빈곤과 실업률, 빈부격차 문제가 폭발해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아랍 민주화 혁명으로 번진 게 가다피 정권 몰락의 근본 원인이란 겁니다. 아울러 당시 유엔 안보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개입해 정부군 공습에 나선 건 가다피 정권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학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마크 그랜트 당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리비아 공습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자국민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을 막기 위해 유엔이 결의한 국민 보호 책임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central purpose of this resolution is clear. To end the violence, to protect civilians, and to allow the people of Libya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free from the tyranny of the Gaddafi regime.
폭력을 종식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리비아 국민이 가다피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크 토너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리비아 사태는 핵무기 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국민에게 쉽게 총뿌리를 돌린 리비아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리비아 공습은 인도주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당시 나토군의 리비아 공습이 시작되자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 개선이란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 방식이란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 언급을 큰 실책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포괄적 합의, 단계적 보상이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보단 북한이 이를 정권 붕괴와 연계해 느끼는 불안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실책이란 지적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조율 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의 이번 주제는 한반도 평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 기간 미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회담한 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회담 의제와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달 하순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 조율이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9월 하순 미북 대화 의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의제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은 늘 미북 정상회담과 그전 실무협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나온 미북 간 일련의 발언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충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그런 중요한 징검다리의 과정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어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체제 보장 등 상응 조치에 관해 어떻게 접근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는 대선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북핵 협상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두 정상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올 9월, 10월, 11월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로드맵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다만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재개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웠던 만큼 한국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한국 정부가 꺼냈을 경우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가 잘 진행되기를 희망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북한이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제재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목소리를 바로 미국에 전달할 경우 자칫하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신 센터장은 이는 북핵 협상에도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남북 관계를 미북 관계와 바로 연결하려 하는 것은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은 북핵 협상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관계가 제일 큰 관심사니까 그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 대통령은 저 북한이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가도록
천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이 미북 사이에서 진정한 중재자가 되려면 양측 간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타개 방안으로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 추정하에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 규제 조치에 당혹스럽다며 양국 간 갈등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을 이종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갈 곳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 핵실험이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각성해야 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는 매일 켜져 있고 북한은 매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단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지속하는 한 우리는 대북 제재를 진지하게 집행하거나 강화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지는 하루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라도 폐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즉 CVID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CVID는 어떤 상황에서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CVID라는 미국의 목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하에 일부 핵 보유를 용인하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오셨는데요. 미국이 협상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a big deal.
합의는 빅딜을 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북한이 최소한 수십 년간 철저한 감시하에 철저하게 제한된 수의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추정이 동반돼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향한다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하는 패배라는 상황을 조성하는 한 이 게임을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의 퇴장은 미북 협상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주장해왔는데요.
A partial relief of sanctions of a dictatorial regime constitutes
그것도 문제입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는 완전한 조건부 항복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가령 김정은은 재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를 도출하면 북한 경제가 2% 좋아질 수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김정은에게 괜찮은 수준으로만 제재를 완화한다면 그는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 사치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다. 부분적 제재 완화로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미북 협상 교착과 동시에 한일 관계도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It's really bad for America and really unfair for America to have to defend.
미국에 정말 안 좋습니다. 서로 방위 협력을 하지 않을 두 나라를 미국이 방어해야 한다는 건 미국에게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미국이 열등한 방어 태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일본과 한국이 잘 지낼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건데 미국에 부당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양국 갈등의 교착 상태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우리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짜증스럽습니다.
미국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ve checked with a high-level State Department official just recently and they
얼마 전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국무부는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무부는 한일 양측에 서로 잘 지낼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원 외교위도 얼마 전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한 그런 식의 미국의 중재는 더더욱 없을 겁니다.
국무부는 왜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까?
There are two things I've said. One is the State Department.
그 당국자와 두 가지 사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국무부는 효과적인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무부뿐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한국의 화학물질 문제는 한국이 잘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은 이런 특정 화학물질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한국도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관리 등급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일본이 한국의 화학물질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해 당혹스럽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정당화하려면 이 화학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로 만들어지는 전자기기 관리 같은 문제를 건드리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는 한일 갈등 중재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Ultimately, we have to...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 문제를 견디거나 양국의 두 나라가 자국 방어에 공조할 수 없다면 미국도 그들과 공조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겁니다. 현재 세계 구조는 자국 방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듯한 나라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금고를 열고 희생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양상입니다. 우리는 미한 일 3국이 영내 전역 방어에 완전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타이완 검찰이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한 혐의로 타이완인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대북 불법 환적을 의심하고 있는 선박이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타이완 언론 타이완 뉴스는 12일 타이완 검찰이 북한 선박 등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완인 6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인 폴라리스호를 이용해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했습니다. 폴라리스호는 2018년 5월 24일 타이중 항구에서 출항한 뒤 동중국해상에서 대기하다 북한 선박 명류 1호와 삼정 2호에 차례로 석유를 환적했습니다. 명류 1호와 삼정 2호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해 제재 대상이 오른 선박입니다. 타이완 검찰에 따르면 두 선박은 21차례에 걸쳐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행했고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만 2천 톤의 석유를 환적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환적으로 챙긴 금액은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북한 유조선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 일부가 최근까지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토고 깃발을 달고 운행 중인 참퐁호와 시에라리온 깃발을 단 탄유호로 지난 3월 재무부가 발표한 의심 선박 명단에 오른 20척에 포함됐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12일 현재 참퐁호는 타이완 안핑항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2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2월 21일 타이중 항구에서 출항해 동중국해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북향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반 뒤인 4월 2일 돌연 중국 닝보에서 북동쪽으로 305km가량 떨어진 동중국해상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어 약 2주 뒤 다시 뱃머리를 틀어 타이완 방향으로 남하하다 또다시 방향을 바꿔 중국 닝보 인근까지 북상한 뒤에야 타이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탄유호는 지난 4월 11일 중국 닝더에서 출항해 타이완 가오슝항에 입항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오슝 항구 정박지에서 출발해 북서쪽으로 45km가량 떨어진 해상에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특정 항구나 항구 인근의 정박지가 아닌 공해상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뿐 아니라 항해 중간중간 AIS를 끄고 운행한 행태로 이는 재무부가 의심스러운 선박으로 지정한 움직임에 해당됩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하며 선박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비용이 크게 치솟은 데다 중국 내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3일 공개한 통일부의 2015년에서 2018년 탈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1,137명으로 2015년에 비해 11% 감소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75명에서 2016년 1,418명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1,12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 탈북민 수는 3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20대는 2015년 410명에서 지난해 327명으로 줄었고 30대는 319명에서 292명, 40대는 290명에서 270명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탈북민은 증가했습니다. 50대는 2015년 94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60세 이상은 30명에서 31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은 지난 6월 현재 총 33,022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소장은 13일 1차적으로 북중 접경지역 도강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을 위해 뇌물을 주고 강을 건넜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중앙에서 국경 경비대를 통솔한다는 겁니다.
이중 철조망을 쳤다라는 증언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해당 지역의 국경 경비대가 탈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일정 비율 뇌물을 통해서 넘어오던 게 중앙에서 이제 국경 경비대를 통솔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필요하면 받아라. 그러고는 그 뒤에는 신고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두 개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 소장은 도강 비용의 증가 역시 탈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과거 300만 원, 미화 약 2,500달러에서 현재는 최대 17,0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비용도 그러니까 감당이 이제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은 라인을 잡는 거는 그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비용 마련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임 소장은 다만 기본적으로 최근 20, 30대 탈북민의 입국 비율은 과거보다 증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입국자 수와 비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13일 VOA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줄었을 뿐 북한 주민의 탈북 자체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경 지역에 우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탈북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팔려간다. 이걸 또 실제로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북한이 미국의 그 어떤 대북 제재가 서서히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 효과가 나타난다 할까 뭐 할까 주민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김 목사는 경제적 문제로 한국으로 곧장 올 수 없는 만큼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중국 내륙으로 넘어간다며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성들도 상당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한족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는 건 물론 룸사롱과 화상 채팅방, 안마방 등으로 팔려간다는 겁니다. 김 목사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감소하는 건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굴 보고 신분증 보고 이렇게 대조했지만 그거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태블릿 PC에다 신분증을 대면은 이 사람이 뭐 농민인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뜬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지난 두 달간 300여 명의 탈북민이 체포됐다고 김 목사는 말했습니다.
거리가 연길에서 동남아까지 가려면 만 킬로인데 거의 일주일 밤낮으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 밤낮 가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검문소에서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브로커들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너무 심각하다. 한 두 달 동안 한 300명 정도가 그렇게.
김 목사는 다만 이는 오로지 탈북민을 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홍콩 민주화 운동과 위구르 사태, 또 다음 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중국 당국이 검문 검색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탈북 브로커들은 홍콩 민주화 사태와 중국 국경절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김 목사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1969년 발생한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자인 황원 씨의 82회 생일을 맞아 그의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온라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황원 씨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10일 황원 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황원 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들고 찍은 개인과 단체들의 사진이 잇따라 올랐습니다. 50년 전 발생한 대한항공 칼기 공중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황원 씨의 생일을 맞아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그의 생사 확인을 촉구하고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 전개한 온라인 연대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겁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2일이 황원 씨의 82회 생일이라며 그가 납북될 당시 2살이었던 아들 황인철 씨가 50살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69년 12월 11일 당시 32살이던 황원 씨는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되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 2월에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지만 황원 씨 등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 등 11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황원 씨의 아들인 황인철 씨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69년도에 비행기로 하이재킹을 당하셨는데 하이재킹 자체는 그 국제사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송환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아직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황 씨는 아버지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2016년이라며 이제는 너무 고령이라 매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말부터 황원 씨의 생사 확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약 한 달간 지속되는 이 캠페인에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전 세계 지부가 북한 당국에 황 씨의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회원들은 자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포스터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정부에도 황 씨의 생사 확인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황원 씨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유엔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에서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등 여러 나라가 북한 정부의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와 피해자 생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Immediately release the remaining crew and passengers, including Huang Wong, abducted in 1969 during the hijacking.
아이슬란드 대표는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 납치로 납북된 황원 씨 등 북한에 남은 승객과 승무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황인철 씨는 2010년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아버지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북한이 혐의 내용 자체를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도에 북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 스타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황인철 씨는 올해 5월에는 아버지의 현재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기 위해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황 씨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같은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의 방도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대북 연루설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화웨이가 북한과 이란 등의 감시 체계를 지원 또는 수출하고 있다며 이 회사에 5G망을 도입하는 동맹과 정보 공유 등 공조 방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스트레어 국무부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12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화웨이의 북한과 이란 통신망 구축 지원 정황에 대해 공식 언급했습니다. 스트레어 부차관보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논란이 된 화웨이의 북한 상업용 무선 통신망 구축 정황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화웨이는 이란과 북한 등 독재 정권들의 기술을 공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7월 화웨이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이 회사가 적어도 8년간 북한 무선 통신망 구축과 유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트레어 부차관보는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고 있다며 특히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감시로 100만여 명을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고 전 세계 나라들의 자국민을 감시하는 기술을 수출해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어 부차관보는 나토 등 동맹국들이 앞으로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력 동원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 방식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웨이가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잠재적 악성 코드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화웨이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감시하는 수준의 보안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과 5G망 보안 조치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화회견에 함께 참석한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은 지난 4월 미국이 제안한 프라하 제안서에 기초해 5G망에 대한 보안 조치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통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통신체계 공급망의 통합성과 안보를 보호하는 일이며 어떤 회사의 장비라도 미국의 공급망의 안보 위협이 된다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 위원장은 도입 초기 단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나중에 실수를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며 5G망 도입은 단순히 위험을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 국가대표로 세계 정상에 오른 탈북민 출신 여자 권투 선수가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 11살 나이에 권투 장갑을 낀 북한 소녀 최현미.
복싱을 한 이유는 제가 올해 19년 차예요. 제가 11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시작은 너무 재밌었고 일단 북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자도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신선했어요. 그래서 또 여자도 할 수 있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어릴 때 강했고요. 또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그랬던 게 있어서 또 오기도 있었고요.
평양에서 나고 자란 최 선수는 김철주 사범대학 총감독의 눈에 띄어 권투를 시작했고 20명의 북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대 친구들을 전국에서 뽑아요. 10년 동안 키워요. 그 선수들을 한 숙소 안에 놓고 그때부터 10년 동안의 경쟁이 시작돼요. 그렇게 경쟁이 시작되면 거의 친구가 없죠. 합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스파링을 해서 1등부터 20등까지를 정해요. 순위를 정해서 두 번, 세 번 이상 20등을 하면 바로 선수촌에서 아웃이에요.
1등에서 20등까지 월급과 쌀 배급의 차이가 났지만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으며 선수촌에서 북한을 대표할 꿈을 키웠던 최 선수는 2014년 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링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배웠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달랐기 때문에요. 뭔가 또 부모님들도 한국에 적응하시는 기간이었고 제가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세계 챔피언이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였고
개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했지만 권투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최 선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삼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최 선수는 프로 선수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바로 WBA 세계 권투 협회 여자 페더급 세계 챔피언 경기였습니다. 당시 나이 18살이었던 최 선수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저는 인공기를 달고 운동했던 선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 그게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저의 스스로 부모님의 선택이 아닌 제 선택이었고 선택으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남달랐던 것 같아요.
2008년 WBA 세계 권투협회 여자 페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프로 권투 선수로 데뷔한 최 선수는 2013년 체급을 바꿔 슈퍼 페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최 선수는 현재까지 11년째 WBA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최 선수는 또 다른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런던 올림픽 금메달 선수인 케이트 테일러 선수와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진출할 최 선수의 프로모터는 지난해 90세를 일기로 숨진 미국의 전설적인 복싱 프로모터 돈 차긴 씨의 아들 돈 차긴 주니어 씨가 맡았습니다. 프로모터의 역할은 선수를 발굴해 키우고 경기 기획을 담당하는데요. KT 테일러 선수와의 경기는 돈 차긴 프로덕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돈 차긴 주니어 프로모터는 VOA에 지난해 새로운 프로모터를 찾는 최 선수를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She has a great story and she's a good person and she's done everything on her own. I mean her whole story. She's pretty much done anything on her own and we felt like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최 선수의 지난 경기 영상을 모두 봤다는 돈 프로모터는 최 선수의 인간적인 면모와 선수로서의 자질이 매우 뛰어나며 지금까지 세계 챔피언 자리를 혼자 이뤄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기량과 능력에 맞는 선수를 찾아 미국에서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성공적으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 최 선수를 지난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만났고 프로모터와 선수, 매니저, 훈련팀과의 궁합이 잘 맞을지 확인하는 자리였고 성과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팀으로서 미국 시장에서 최 선수가 인정받고 견인력을 높이는 일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돈 프로모터는 최 선수의 선수로서의 면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Oh, I think she's very quick and she's got deceptive power. She's a lot more powerful than she looks. We saw her quickness because you can see that on the film, but you couldn't see her power.
매우 빠르고 상대 선수를 속이는 현란함을 갖췄고 습득력과 적응력이 상당히 높으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한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She's a very quick learner. She can adapt and she takes suggestions.
그러나 최 선수가 135파운드, 61kg까지 체중을 늘려야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권투에서 1파운드는 50파운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28세의 신장 172cm인 최현미 선수는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사와 한국 내 패션 잡지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 선수는 지금까지 하던 훈련에 더해 돈차긴 프로덕션 측과 논의해 훈련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챔피언 자리에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에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 선수는 미국 진출과 2020년 경기는 권투 선수로서 치러야 하는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할 때부터 KT 선수와 제가 같은 체급이었어요. 네, 같은 체급이었고 그리고 또 KT 테일러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저 선수랑 언젠가는 제가 같은 체급으로서 한 번은 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만큼 훌륭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미 뭐 제 생각과 제 생각은 필요 없고 이미 지금 5대 기구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한 번은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올해 나이 33세인 케이티 테일러 선수는 신장 165cm에 아일랜드 출신 선수로 현재 WBA 여자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인데요. WBC 세계 권투평의회 WBO 국제복싱기구, IBF 국제복싱연맹 재계 챔피언 벨트까지 석권했습니다. 돈 프로모터는 테일러 선수에 대해 주먹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케이트 테일러 선수의 별명은 상대를 부수는 폭탄이라는 의미의 The Brave Bomber입니다. 돈차긴 프로덕션의 스티브 김 프로모터에 따르면 두 선수는 2020년 WBA 여자 135파운드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돈 프로덕션은 매우 숙련되고 뛰어난 팀을 구성했고 준비 기간 동안 최적의 훈련 환경과 거주 환경, 영양 공급, 상대 선수 분석 등 선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6주간의 초강도 훈련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과해서도 안 되며 매우 섬세하고 균형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이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차긴 프로모터는 최현미 선수의 케이트 테일러 선수와의 경기는 미국 진출의 시작이 될 것이고 성공할 경우 미국 내에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여자 권투 시합은 남자 선수 경기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만큼 두 선수의 이력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고 스티브 김 프로모터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첫 WBA 여자 세계 챔피언인 최현미 선수는 내년 큰 경기를 앞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유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세계 챔피언 자리에 있어도 제가 이미 지금 최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서 아직 저는 제가 미국 나이 아직 28이잖아요. 아직 그리고 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더 있고 제 꿈이 그냥 복싱을 하는 모든 선수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시합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게 최종 목표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진출하게 된 거고 그만둘 수 없다는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제가 욕심이 더 많고 네, 아직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아직까지 패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최 선수는 내년 경기를 계기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미국에서 선수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권투 경기가 비인기 종목이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만큼 선수로서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현미 선수와 케이트 테일러 선수의 미국 내 경기 일정은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내년 봄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의 TPS 임시보호신분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3년 9월 13일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슬로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갈등과 분쟁을 계속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쟁을 종식키로 약속하며 평화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쟁 직후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그 인접국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회담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 당사국 대표들이 회동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합니다. 회담은 워싱턴 D.C.로 이어졌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접촉은 노르웨이가 주관하는 일련의 양자 간 비밀 협상으로 이어져 1993년 9월 13일 오슬로 협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슬로 협정은 안보리 결의 242호 및 338호에 근거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은 1995년 오슬로 협정의 주역 중 한 명인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된 이후 평화 협상은 그 추진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1940년 9월 13일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식민지인 리비아 오른쪽에 있던 이집트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영국 원정군 3만 명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는 것은 영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본토는 잇따라 독일의 폭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영국 본토가 공격을 받고 있던 그때가 이집트를 침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영국 병력 규모 3만 명보다 8배나 많은 24만 명의 병력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13일 이집트 침공을 명령합니다. 이탈리아군이 영국군을 손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40년 12월 영국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24만 명의 이탈리아군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이곳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히틀러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